우리도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갈릴리 찬양대 수고하셨고요. 또 오늘 아동부 우리 지도권사님 기도하셨는데 다 감사드립니다. 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 박수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일 찬양 예배 때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 외우셨잖아요, 그죠? 외워서 하는 게 뭐든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죠? 고맙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날이죠. 뭐 어제나 오늘이 다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여기다 두면은 아 2026년 새로운 이제 하반기가 시작된다. 깨끗한 종이가 우리 앞에 펼쳐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내 첫 줄을 어떻게 쓸까? 내 인생 드라마, 하반기 드라마를 어떻게 적어 나갈까?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는 거 좋겠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생애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좀 마음에 이렇게 특이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녁에 집에 가니까 아내가 이런 말을 하였어요. 주일날 이렇게 다니다가 은퇴하신 어느 권사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아이 사모님 내가 전에부터 한번 말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잘 만났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당신 시아버님, 그 권사님의 시아버님이 지난 2017년에 세상 떠나신 우리 영락교회 최선죽 장로님이란 분이신데 그 최선죽 장로님의 그 윗대 어르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시할아버지, 시할아버지가 영락교회 옛날에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정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우리 영락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시작하시고 그 다음엔지 그 다음 다음엔지 아주 초기부터 1946년인가 47년부터 영락교회에 다니신 아주 오래되신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 시할아버지께서 그때 교회에서 맡으신 일이 경조부장, 상례부,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하고 그런 책임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장례 갔다 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 요 교회 가까운데 참 불쌍한 집에 장례를 갔다 왔는데 아 그만 애 낳고 산모가 세상을 떠났더라고. 그리고 가보니까 거기 두 살짜리 조그만 애가 또 있더라고. 이제 그 집이 어떻게 살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그 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애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런 얘기를 집안에서 많이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손자 며느리인데 이 권사님은 그 권사님까지도 그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내려온 얘기를. 근데 그 권사님이 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산모가 제 어머니였던 거예요. 교회 인근에 참 불쌍한 집이 있어서 장례 끝나고 와도 너무나 마음에 맺혀가지고 그 애들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저와 그날 태어난 제 동생 위해서 정말 그 장로님이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정말 놀라운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어머니가 동생 낳고 그날 돌아가셔서 영락교회에서 장례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또 여기 지금 계신 그 가정이 그렇게 연결돼 있을지는 미처 몰랐던 거죠.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시할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애가 커가지고 지금 영락교회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이야기예요. 아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아내는 놀라기도 하고 참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뭐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 동생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엊그저께 말해줬습니다. 네가 태어나던 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영락교회에 그렇게 그걸 알고 계신 가정이 있더라.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 어른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고 하더라. 우리 동생도 마음에 뭐가 이렇게 와서 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이게 결코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그런 분이 기도해 줬다는 거를 엊그저께서야 처음 알은 거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도해 줬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언젠가는 저기서 인사를 하고 서 있는데 어떤 내외가 오셔서 우리 저 지방에서 오늘 왔다고 그래서 무슨 볼일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늘 영락교회 예배를 우리 영상으로 우리 부부가 하는데 한번 진짜 가서 현장에 앉아보자 그래갖고 여행 오듯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 정도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제 봤다고 그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모습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찬송가 속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가사로 되어 있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 여러 가지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아라.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아라.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이때 지나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 복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라고 다 헤아릴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생각해 보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양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보급되고 읽힌 책은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이 번연은 1628년에 엘스토우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한 3km 정도 가면 조금 더 큰 베드포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 베드포드에서 또 떨어진 아주 깡시골 같은 데서 태어났어요. 그 집안은 정말 형편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직업도 형편없고 그 아버지는 뭐랬냐 하면은 땜쟁이였습니다. 옛날에 그릇 이렇게 구멍 나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 떼어요 그렇게 하는 아저씨들이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도 아마 그런 거 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그런 땜쟁이였어요. 그리고 이 번연도 그 아버지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공부를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학문이 없는 거죠. 글은 어떻게 깨쳤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되고 있고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사람 또 탁월한 설교자로 기억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잖아요. 근데 이분의 생애는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그리고 20살 됐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4남매를 낳는데 그땐 자녀들을 많이 낳을 때인데 근데 큰아이는 앞을 못 보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시각장애인 딸을 얻었고 그 뒤로 3명이 더 낳는데 한 10년 정도 살다가 아내가 그만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렇게 또 살다가 나중에 어떤 여성과 재혼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 지역이 아주 엄격한 청교도 정신이 지배하는 그래서 굉장히 절제하고 또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하고 빠짐없이 가서 예배드리고 세상의 쾌락 같은 거를 죄악시하던 이제 그런 곳인데 이분은 그걸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는 드렸지만은 그 생활은 아주 이렇게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또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고 그런 거, 이제 그런 거에 깊이 빠져들어서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천둥 소리 같은 음성이 다가왔다고 그래요. 너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지겠느냐? 아니면은 이 죄의 짐을 벗어놓고 내게로 오겠느냐? 그게 그분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얼마 후에 그의 가족이 그 엘스토우를 떠나서 그 베드포드라고 하는 조금 큰데 이제 그리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베드포드에는 존 기포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의 감화를 많이 받게 돼요. 원래 이분은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교만 하면 되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베드포드 교회에 가가지고 다시 세례를 또 받게 됐어요. 근데 그 베드포드에 있는 교회는 침례교회였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다시 뭐 침례나 세례를 안 받거든요. 우리 교회도 입교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유아 세례 받았는데 또 침례를 받았으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재세례를 받은 것과 비슷해요. 근데 그때 그 영국의 종교 상황은 우선 유럽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로마 캐톨릭이고 그 캐톨릭에 저항해 가지고 일어난 것이 이제 종교 개혁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 독일 같은 데는 뭐 덴마크 이런 데는 이제 루터파 교회가 많은 거고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또 오스트리아 뭐 영국 이런 데는 이제 종교 개혁적인 흐름들이 많은 건데 거기 특별히 이제 깔뱅 선생이 가르친 칼빈이 가르친 개혁교회 전통이 강한데 영국은 좀 특별했어요. 영국은 신학은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초를 놓고 형식이나 틀은 로마 캐톨릭 비슷하게 하는 그런 좀 특유한 그런 게 나타났는데 그게 여러분 지금 앵글리칸 처치 우리가 흔히 성공회라고 부르는 거죠. 또 시청 앞 그 옆에도 보면은 성공회 교회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공회도 이제 그 수장이 영국 국왕으로 돼 있어요. 수장령이라는 걸 발표해 가지고 영국 국왕이 교회 최고 지도자가 돼 있는 왜 그런 체계를 만들었냐 하면은 교황청하고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하고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죠.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 이렇게 수장이고 이쪽은 영국 그 국왕이 수장이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대립하는 형태였어요. 그러면 로마 캐톨릭이 아니면은 영국 성공에 소속돼 있어야 되는데 이 베드포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린 캐톨릭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우린 종교 개혁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성공회도 이게 캐톨릭과 거의 비슷하게 내려가면서 너무 정치적으로 국왕이 개입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그르니들이었어요. 그르니들은 모여가지고 순수하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요 베드포드에 있는 교회, 그것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오는 사람들이 캐톨릭에서 뭐 영세를 받았거나 이쪽 성공회 같은 데서 유아세를 받은 사람도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한다는 뜻에서 아마 다시 또 침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거기서 침례를 아마 그때가 1653년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때쯤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교회는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막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존 기포드 목사께서 당신 여기서 새롭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청중이 다 모인 곳에서 공개 말하자면 자기 고백이라고 할까요? 그걸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를 나 혼자 조용히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부끄러운 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만인이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그건 부흥운동이 아니었고 회개운동이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여러분 내년이 그 120주년 돼요. 내년이 2027년이니까 내년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오도록 돼 있습니다. 8월 달인가 그래요. 벌써 저쪽에 명동 성당 쪽에 가면 교황 성악께서 오신다고 해가지고 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캐톨릭 청년이 처음엔 40만 명 온다고 하더니 지금은 한 60만 명 전 세계에서 모여들고 또 그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려고 그래요. 판문점을 통해서 가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우회해서도 아마 내년이 캐톨릭에 굉장한 뭔가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캐톨릭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한다 뭐 이러면서 벌써 뭐 굉장한 걸 만들고 있고 그 로마 교황청은 그 어떤 외교적으로도 세계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정부도 엄청난 재정을 그 행사에 투자해 준다고 그래요. 아마 내년에 캐톨릭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혼자 마음에 야 캐톨릭은 저렇게 뭐 붐을 일으키고 막 교황이 온다 그러고 우리 정부가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주고 들썩거리는데 우리 교회들은 내년에 뭐 해야 되는 건가? 우리는 요거도 먹을 짓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들에게 내년에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회개의 해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한 해로 우리가 시작하면 어떻겠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쪽에서는 막 행사한다고 떠들 때 우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혁명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말씀에 기도의 바탕에 바로 서고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 내년 1년이 결코 실패하는 해가 아니고 또 뭐 붐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진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게 회개하는 건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어려운데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회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집회를 인도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니까 선교사님들하고 다 안 돼서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 설교자를 세웠어요. 근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은 아직 목사가 되시기 전이고 장로이셨던 때인데 길선주 장로님도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분을 강하게 사로잡으니까 설교를 했다기보다는 회개를 하신 거예요. 그게 미어터지게 많이 모인 그 당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친구가 죽어가면서 나한테 처자식을 부탁하네 그러면서 나한테 돈을 맡기고 재산을 맡기고 그걸로 처자식 돌봐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떼먹었다. 공개석상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개석상에서 회개하는 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그게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얘기가 그 뒤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회개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한다는 건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은혜가 없으면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907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우리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서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는데 그거를 기록한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간음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했다고 그러고 막 일어나고 통곡을 하면서 선교사들의 눈에 얼마나 그게 놀랍게 보였는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런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 같다. 그렇게 쓸 정도로 엄청난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베드포드 교회에서도 짠 번연에게 우리 공동체 한 식구가 돼서 들어오려면 회중들이 다 있는 앞에서 당신의 부끄러운 걸 고백하고 받은 은혜를 얘기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았던 자신의 부끄러운 거를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속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저희 가정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이들의 손길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 중에 가장 근원적 은혜는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2년 지난 다음에 이 기포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분에게 번연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례교회는 꼭 안수받은 사람 아니더라도 설교하는 전통이 그 이후로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 번연이 설교자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교회에서 설교 자격 없는 자가 설교한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설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풀려날 텐데 설교 안 하겠다는 말을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그분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12년 갇혀 있는 동안에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는 이분이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거기서 이분이 그 기포드 목사님한테 그 침례 받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받은 은혜를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를 거기서 정리합니다. 그날 고백했던 그 얘기를 토대로 자기 고백적인 글을 썼는데 우리 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렇게 번역된 책을 거기서 썼어요. 이게 자기 얘기죠.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이분도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생각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작품이 거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에 그 유명한 성경보다도 못지않게 보급됐다고 하는 그 철로 역정의 제1부가 이제 거기 감옥에 있는 동안에 기록된 거죠. 근데 그때 감옥은 요즘 감옥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면회를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 그 간수에게 집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 감옥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출입이 자유롭기도 하고 뭐 연금 비슷했다고 할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12년 갇혀 있는 동안에도 집에 가서 머무는 시간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죠. 근데 그의 그런 글에 그 철로 역정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진 한 사람을 보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데 한 손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한 손에는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다.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본인 자신을 투영해가지고 그 글들을 쓴 거죠. 여러분,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막 깊이 이렇게 묵상하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 이야기를 그가 하니까 사람들이 기포드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당신이 설교해달라 한 거예요. 그가 무슨 언변이 뛰어났는지 그가 뭐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가 설교해 주기를 바랬던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으니까. 청중이 듣고 싶어 했던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모두가 듣고 싶어 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는 것보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라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읽은 123편처럼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잘 나타난 시편도 드물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시작해요. 요 왜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했을까? 요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를 지으신 분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에 보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인생의 무거운 삶, 그 고통이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은 다 똑같고 다 존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주인이 됐고 어떤 사람은 종이 됐을까? 이게 벌써 이 세상의 고통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주인이 돼서 편안히 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종이 됐지? 근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게 높낮이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종의 미래가, 인생이, 그의 가정이 다 이 주인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잖아요. 이 관계가 아주 심각한 것도 있어요. 이 주인이 종을 학대하기 시작하면 이 종은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손에 죽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주인이 너그럽고 좋은 사람 같으면 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이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비극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땅에 두 발 붙이고 살면서 어쩌다 내 인생은 종이 됐을까? 숨쉴 틈이 없구나. 그런 사람이 이제 땅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바라볼 데가 어디겠어요?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 왜냐하면 이 주인도 땅에 사는 사람이니까. 주인보다 더 높은, 땅에 사는 그 누구, 어떤 왕보다도 더 높은 분은 하늘에 계신 분밖에 없으니까. 땅에 사는 어떤 다른 존재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그분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이 세상적인 관계 속에서 땅에 있는 해결책을, 땅에 있는 어떤 나를 도울 사람을 찾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어떤 유대인 랍비는 인간이 가장 강한 순간은 눈을 들 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그 주를 바라보는 거죠. 땅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주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주를 바라보는 거죠. 이게 종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여기 종으로 표현되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바라볼 분은 하늘에 계신 주님뿐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상전의 손, 주인의 손인데 여러분 참 이거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손에 그 사람의 생사여탈이 다 달려있어요. 이 손이 펼쳐서 베풀고 사랑하는 손이 되면 좋은데 이 손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이 손으로 때릴 수도 있고 이 손이 이게 상전의 손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그래서 상전의 손만 바라보는 거, 이 손이 어떻게 될까, 불쌍한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그 종들의 눈에는 간절한 염원,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 손이 나를 학대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종의 눈빛이겠죠. 애절하고 간절하고 뭔가를 염원하는 그런 눈빛이 이 종의 눈인데 그런 눈같이 내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런 애절하고 간절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당신이 아니시면 저는 여기서 죽습니다. 다른 피할 길,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오직 살아남을 한 가지 방법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은혜는 굉장히 폭이 넓은 개념입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사탄의 손에 떨어진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하시는 그 원초적인 은혜를 포함해서 이제 폭넓게 말하면 나를 돌봐주시는 부모님의 사랑도 은혜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은혜고 나를 누가 와서 위로해 주는 것도 은혜고 내 몸에 건강 주시는 것도 은혜고 살아갈 환경을 공급하시는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월 1일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간절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간절해지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죽어요. 그런 마음이죠. 은혜 밖에는 저를 살아가게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종의 눈빛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우러러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모른다고 하시면 저는 못 살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절 2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성경을 펴셨으니까 우리 3절 4절을 다 같이 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요 안일한 자와 또 교만한 자는 이 안일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조건이 채워졌다고 만족해하는 사람을 여기 안일한 자라고 말했고요. 교만한 자는 그렇게 살다 보니 이 사람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 두 번째 교만한 자라고 나와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미칩니다. 그런데 저는 안일하지도 못하고 교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당장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사람입니다. 그 3절이 얼마나 애절한 기도입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이 3절 말씀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 3절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6절로 바꿔서 말하면 은혜 위에 은혜거든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한 번 주신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하나님은 충만하셔서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멈춤이 없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또 받는 것이 영락교회 목사로 이제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산에서 오래 살던 제가 서울 가서도 살 수 있을까요? 부산 사람도 코로 숨쉬니까 서울 분들도 코로 숨쉬겠지 뭐. 부산 사람도 밥 먹고 살고 서울 성도들도 다 밥 드시고 살겠지 뭐. 다 비슷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아유 그래도 그 가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했어요. 근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이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요. 제 마음 깊은 데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줄 테니 가라. 은혜 줄 테니 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리숙한 사람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도 큰일을 하는 것이고 지혜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거죠. 저는 이제 목사로 살다 보니까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저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그분은 진짜 공부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신학교 졸업한 게 달랑 전부 다예요. 무슨 대학원을 간 것도 없고 무슨 그 위에 공부를 한 게 없어요. 그냥 신학교 간신히 졸업해갖고 목사 된 게 전부 다고, 뭐 그분은 무슨 재주가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늘 말도 없이 무던하고 그런 분인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분을 모셔갔어요. 사람들이 다 걱정했습니다. 저분은 너무 답답해 보이고 저렇게 가서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조금 재치도 있고 그래야지, 좀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꼬다놓은 보리자루 같이 가만히 있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좋다 그래요. 거기 성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그 목사님 말도 많이 하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 교회는 참 평안했어요. 그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아,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 보면서 신비라고 말했어요. 신비.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목사님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자꾸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럼 가만히 웃다가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면서 은혜지 뭐 은혜 이렇게 하고 끝내곤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은혜 중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에, 우양의 새끼에,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 여러분 마음속에 염원이 담긴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정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을 잘 생각하시길 바라고, 가장 깊은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고여서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동안에 하나님 나는 여종과도 같아요.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종과 같아요. 은혜가 없이는 저는 못 살아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함께하다면 우리 영락교회 바깥에 공격도 많고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여기 예배, 성도들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알고 있었고 어떤 것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가운데 받았습니다. 뒤늦게 발견하는 은혜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할 일은 여종을 바라보는, 여주인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간증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우리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셨으니 대원들 모두에게 찬양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아동부 우리 지도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올여름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 위에 큰 은혜를 주셔서 모든 어린이들이 어리지만 주님 만나고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출발하게 하시고 하반기 전체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살리라 다짐하며 주신 은혜의 토대 위에서 도약하길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